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영어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망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persecution, 핍박, 또 prosperity. 그래서 이게 다 P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바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따르자면 사실 핍박하고 힘이 들면은 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잘 되면은 번성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 기독교는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에 오히려 복음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안락하고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핍박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출애굽기 7장을 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다. 여덟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을 보았었고, 또한번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꾀를 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다 그릇들인데, 원래는 그 긍휼을 얻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아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지금 진노의 그릇, 파멸에 이르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악한 일에 쓰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 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하게 된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한 일에 사용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지금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거 나눠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문제인 것이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심판을 집행하시냐?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다 같이 가보시면은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에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인용할 때는 그들이 종으로 삼을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을 그 민족, 이집트죠. 그 이집트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이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집트 민족 자체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민족 자체에 대한 심판. 또 하나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2절에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자, 여기 보니까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이 섬기고 있던 신, 의지하고 있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신들이 허탄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었죠. 또 하나는 이집트는 온갖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자연 중에서도 이제 그 특별히 살아있는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여러 종류고 복잡한데 그런 것 중에서 살아있는 짐승들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으로 숭배하는 그 짐승들을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살아있는 짐승을 신전에다 모셔놓고 그것을 키우면서 그 짐승들에게 희생물을 갖다 바치면서 경배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 태양부터 시작해서 뭐 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가 열 가지 재앙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 유아실에도 그 도표를 가져가셨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도표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표적,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드린 표를 잠깐 보시면, 그 재앙이 이제 제일 먼저 내려지는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그 강들과 그 모든 물 근원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보면은, 어떤 강이나 냇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죠. 그런 것이 뭐 주변에 있던 염색 공장에 무슨 이제 폐수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일본입니까? 일본의 그 바닷가가 핏빛으로 물들고 엄청난 물고기 떼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 이제 그 조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때 이집트에 내려진 이 재앙은 실제로 피가 되는, 그러니까 핏빛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제가 이 7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재앙들에 대해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 피에 대한 표적은 비슷하게 이제 행했는데요.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과 사람은 제외되고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 피해만 이제 있었는데요. 이집트 신과 관련해서는 크눔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번영의 상징인 이 나일강 6,600km에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 남쪽이 이제 북 이집트가 상 이집트가 되고 그 북쪽이 이제 하 이집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지금 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저쪽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위상으로는 이 아래쪽이 이제 하 이집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불리기는 실제로는 그 아래쪽이 상 이집트 이제 강 근원을 따라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것인데요.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력과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이 강이 전체가 지금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뭐 빨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목욕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개구리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 마술사들이 이것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통 이 왕궁에도 다 이 파라오의 침실에도 다 이 개구리가 다 뛰어 올라서 온갖 개구리 천지가 되고 개구리가 밟혀서 죽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이랬을 때 파라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냐 하면 그렇지 않았지요.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없애달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언제 이걸 없애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내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일 없애달라. 그래서 휴 파일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중에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이런 이제 제목의 그 설교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우스운 거죠, 그렇죠? 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룻밤만 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을 괴롭게 했고 이것은 피 재앙이 있은 이후 7일 후에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 중에 헥트라는 그러한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헥트라는 신은 개구리 형상의 신이었는데 이것은 생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짐승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다산하는 짐승들 이것을 성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토끼지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이스터 토끼라고 하는 그 토끼가 원래는 그것이 이제 그 다산의 상징인 그 토끼가 번식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달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파 교회에서 그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계란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교도의 그 명절인 그 이스터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이 토끼는 이 도색 잡지인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의 심볼 마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이런 어떤 다산 이런 것과 지금 상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교도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표적은 이였습니다. 라이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는 주로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 라이스 이렇게 이 R 발음이 잘안 돼서 라이스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예 우리는 라이스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땐좀 이제 이상한 거죠. 이게 이가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행해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마술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까지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에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미쳐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파리와 전염병 요세 가지는 이제 아마 하토르라는 그 이집트의 신 이것도 이제 다산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토르라는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이즈 파리에 대한 심판이 네 번째로 표적이 있었고요. 이때 파리 재앙이 이제 왔을 때 그때 파라오가 조금 이제 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희생물을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제 허락은 하는데 희생물을 드리는 건 허락을 하는데 딴데 가서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은 이런 재앙이 없도록 분리시키셨습니다. 사실 파리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파리가 지금 이 방에 가득한데 우리 진수 있는 고기만 이렇게 무슨 투명 보호막 친 것처럼 파리가 하나도 안 날아간다. 이거는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진수가 파리가 싫어하는 무슨 냄새를 풍겼던지 뭐. 그런데 그 고센이라는 전 지역이 그렇게 지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러한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이러한 짐승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급속도로 이들이 증가하게 하시고 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이러한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전염병이었습니다. 머레인. 전염병은, 이제 가축들까지도 이제 이 전염병이 다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토르라는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고, 파라오는 이 전염병이 돌때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쪽도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지시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완악합니다. 다음은 종기죠. 보일. 그래서, 이때는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까지도 다이 심한 종기에 걸려서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람과 짐승 모두가 재앙의 범위에 됐었고, 이 종기는 임호텝이라는 그러한 신, 의술의 신으로 믿어졌던, 그렇게 숭배되었던 그 임호텝이라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해일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우박은 원래 그 얼음 덩어리니까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뭐와 함께 떨어지냐면 불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그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물이 얼음이 불과 함께 떨어집니까? 그렇죠? 불붙은 얼음. 그래서 이 이집트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축을 집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이번에는 식물까지도 식물 아마와 보리가 다 상했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까지도 이번에는 그 재앙의 이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만 있다가 사람이 포함됐다가 가축까지 포함됐다가 이번에는 식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라오가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빨림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마 너무 무섭고 하니까 정말로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지금 거의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죠. 이것이 지나가니까 이것이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트라고 불리는 신, 그 하늘의 여신인 누트라고 불리는 신과 또 셋이라고 불리는 그 곡물의 수호신 또는 혼돈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두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 로커스트,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이게 메뚜기와 쐐기벌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재앙이 이제 여덟 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이집트의 신하들이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보다는 그래도 그 신하들이 지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했는데 도대체 뭘더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우박이 남겨놓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곡물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셋에 대한 그 심판의 집행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파라오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제 빌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긴 보내겠는데 남자들만 가서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도 점점 더 타협은 하는 것이지요. 남자들만 가서 섬기면 어떻습니까? 돌아오겠죠.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있고 재산이 다 이집트에 남아 있는데 남자들이 가서 뭐 광야에 가서 안 돌아오고 거기 거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고 돌아와라. 점점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어둠, darkness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갑자기 이 사흘 동안이나 이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해가 가려지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에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태양을 잠깐 그 활동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태양은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검은 구름으로 그렇게 해서 밤낮을 덮으시고 아마 그 구름과 함께 그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때 아마 그 고센 지역 거기는 이렇게 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전체가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참, 사람이, 이 어둠만큼 사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둠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3일 동안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아마 온도도 급격히 이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레라는 신 또는 아텐이라는 신, 아툼, 호러스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들이 다 태양 신들인데 이방 종교의 거의 대부분이 태양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데 왜냐하면 태양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3일 내내 얼마나 이 태양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가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신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고 파라오가 조금 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는 데서 이제는 애들까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처음 난 것, 또 first borns, 장자들,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술사들과 신하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 지금 파라오의 아들까지, 장자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장자라는 건 뭡니까? 나예요, 나. 나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맏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내 대가 끊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죽은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내 장자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심판을 당했을 때 파라오로서도 이제 두손두 발을 번쩍 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양떼도 소떼도 가져가고 내게도 축복하라 이러면서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이때 이것은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대표적인 신, 생명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은, 보석과 의복을 빌리고 많은 가축들도 취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노략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나가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다줄 테니까 제발 나가기만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의 의미는 출애굽기 4장의 성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잠깐 펴 보시면은요, 23절에서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든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하나님이 이미 파라오가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을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견하셨어요.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장자지요.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재앙, 처음 난 자를 죽이는 재앙, 이것까지 이들이 이집트인들이 경험을 해야만 보낼 것을 이미 이열 가지 재앙 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